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약 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억 달러 일본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열리게 된다고 밝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치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과 농산물 90%가량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농민들의 커다란 승리이고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에는 4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이나 영화 연속극 등을 담은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수출입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구해왔던 미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이 법규를 통해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협상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서명식 현장에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향후 협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무역 통상 관계에서 관세 부과 등의 특별 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엘리엇 앵겔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석 달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맡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 국제관계위원회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짐 리시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된 데 따라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고 공급망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많은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관세 수입으로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다시 시작했다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도 재개하는 중이고 특히 돼지고기 문제는 아주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자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후한무치한 섬나라 족속들과 무턱대고 마주앉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볼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에 대해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 조일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단행했는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구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법하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절차 논의에 앞서 핵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당사국들이 안보리 대북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8도, 낮 최고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투명한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과거와 달리 단계적 절차 논의에 앞서 북핵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카딘 상원 의원은 25일 VOA에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선 북한이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핵신고는 물론 이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needs to be done, you need to have a full declaration, which we don't have. We need to know where all of the nuclear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현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조차 받지 못해 문제라는 겁니다.
So when you say incrementally, under the most ideal circumstances, it'll be an incremental process. We know that.
팀 케인 상원 의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접근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북핵 신고를 제시했습니다.
Unless or until North Korea agrees to provide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assets,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When they do tha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며 신고의 범위를 더 높게 제시했습니다.
We need North Korea to provide an inventory of its existing weapons.
마키 의원은 북한이 현존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 간 논의를 위한 사실적 기반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핵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지 미국이 행동 대 행동에 포함시켜 상응 조치로 제시할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에 들어가기 전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 relief until there's actually incremental progress made.
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후 미국은 가장 상식적인 상응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you need to know what they have and then we can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at.
케인 의원도 북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또 핵시설 한 곳을 불능화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런 제안을 이미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안보리 대북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는 즉각 조약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CTBT 당사국들은 25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CTBT 발효 촉진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 see no objection, so it is so decided. Thank you very much.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은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북한이 자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의 전면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의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유럽연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라고 촉구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즉각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함으로써 핵실험 동결 선언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 핵실험장의 검증 가능한 폐쇄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의 안 린데 외무장관도 북한의 CTBT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would constitute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DPRK commitment.
북한이 CTBT에 가입 비준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경호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가 여전히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하지만 이제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wo U.S. DPRK summits in the past year has opened an unprecedented window.
지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섣부른 정상회담보다 실무 협상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 간 비핵화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실무급에서 최대한 많은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북한의 요구 때문에 진전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만난다고 비핵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것 같다며 이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rump is sending to Kim Jong-un is that the working level talks have to be substantive and have to produce concrete.
세이머 전 조정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약속하기 전에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도출될지 알기 원한다며 그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처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을 실무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Trump's message, I think, increases the chances that there will be substantive discussions in those talks because the North Koreans do want.
그러면서 북한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실무회담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잠재력을 다시 거론한 데 대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현 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협상 약속을 받아내려는 동시에 김정은과 그의 약속을 존중한다는 선의의 노력을 보여주려 한다 진단했습니다.
I think he's trying to get, he's trying to get a commitment out of Kim to seriously negotiate.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개발의 장애 요소들이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 앞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 신호에도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번영을 거론할 정도로 달라진 접근법을 취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열린 유엔 총회 연단에 서서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부르고 완전한 파괴를 경고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북 협상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크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고 싶어한다는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번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에서 한일 관계가 안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 해역을 공동 정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 사건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러시아, 중국의 부상 등 지정학적으로 서로를 활용해야 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며 두 나라가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 철회를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만 됐을 뿐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결정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그게 어디 조약으로 돼가지고 뭐 국회 동의를 거치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국방부 간의 약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던 데 그거는 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철회 결정을 하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게 없죠. 정치적 의지의 문제지 법적인 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앞서 일본의 대한국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할 경우 한국 역시 협정 폐기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는 한국 정부 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만큼 철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다른 명분이 주어진다면 철회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앞뒤가 맞다면 그거 번복할 명분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나 다른 명분 만들어서 원상복귀 시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어느 정도 북한도 요즘은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또 조금 띄워주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방위비 포함해서 미국에 필요한 얘기들을 다 거의 들어주는 방향이고 그러면 철회하는 것도 뭐 명분 만들어서 철회하면 할 수 있겠죠.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네퍼 부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이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재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 대중 전략을 봤을 때 미한일 3국 군사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북 압박을 위해서도 미한일 군사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정상이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역시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나 한일 관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미국이 북핵 협상 시작 전에 미한일 군사협력을 복원하고 싶어하며 이를 대북협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대북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재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 역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방부가 9월 한 달 동안에만 21구의 한국전쟁 미군 실종 유해 신원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올해에만 현재까지 62구의 신원이 확인돼 1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5일 유해 감식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데이비드 시웰 병장과 제롬 험멜 상병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웰 병장과 험멜 상병은 미 7보병사단 31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각각 1950년 11월 28일과 30일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돼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20일에는 미 24사단 헌병대 소속 해럴드 피어스 상병의 신원 확인 소식도 공개됐습니다. 이처럼 DPAA의 유해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유해는 이달 들어 모두 21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7월까지는 매달 10구 미만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지다가 8월 17구, 9월 21구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9월 25일까지 역대 최다인 62구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신원이 확인돼 2016년에 69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DPAA가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43구, 2018년 49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올해 현재까지 DPAA가 신원을 확인한 총 109구의 유해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실종자 유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신원 확인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군당국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은 1982년 한구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도 10여 구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감식 작업의 속도가 붙으면서 2000년대에는 124구, 2010년 이후에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392구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재향군인 행사에 참석해 미국을 위해 희생한 미군은 끝까지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his president and this administration will not rest until we bring all our boys home.
DPAA는 최첨단 분석 기법을 통해 한국 또는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들의 신원 확인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탈북 난민 입국도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등 11개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심사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재정착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근본적 이유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시작돼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2019 회계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8월 말 현재 한 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한 명이 입국한 뒤 지금까지 입국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2006년에 탈북 난민을 처음으로 수용한 이후 역대 최저 규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이후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금까지 7명에 그쳐 고위험 국가 출신들에 대한 강화된 난민 정책이 탈북 난민 입국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이주정책연구소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며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국가 출신들의 저조한 난민 입국을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와 함께 북한 등 11개 나라를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했었습니다. 이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국가 출신들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뒤 해제했지만 난민 심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 이후 이들 11개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가족에 대한 추가 면담과 잠재적인 조직 범죄 유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시기였던 2016년 회기 연도에 거의 8만 5천 명에 달했던 난민 규모가 지난 2018년 회기 연도엔 2만 2,491명으로 줄어 현대식 난민 프로그램이 개시된 1980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올 2019 회계 연도 역시 9월 20일 현재 2만 8,052명에 불과해 저조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 난민도 미국의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 출신 신청자들과 똑같은 심사를 받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이에 관한 BOA 질문에 모든 난민 심사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 보호를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지난 24일 세계 11개 나라에서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를 주도한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BOA에 고위험 국가 출신에 대한 미 정부의 심사 강화로 탈북 난민의 입국이 어려워졌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 자유연합이 지원한 일부 탈북민이 미국행을 요청했을 때 현재 미국 관리들이 반발하거나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역대 모든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유치와 보호에 적극적 조치보다 항상 반응에 그치는 게 더 근본적 요인이었다고 숄티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We've always been reactive. We should be proacti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be proactive. And we've never shown, I don't think our government's ever shown any seriousness.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 의회의 목적과 바람은 미 정부가 반응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탈북 난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라는 것이지만 역대 미국 정부는 이런 지원에 진지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령 태국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가 있으면 적극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단체와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때만 반응해 조치를 취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숄티 회장의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8월 말 현재 218명입니다. 이는 한 해 평균 16명 남짓으로 미얀마나 다른 취약한 나라 출신 난민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숄티 회장은 과거 미국 관리들은 문화와 지원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환경이 가장 우수한 한국으로 탈북민들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uch an incredibl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o many people that are willing to support them and so many Americans that really care about the North Korea situation.
미국 내 굉장한 한인 사회 등 많은 미국인이 탈북민을 지원하길 바라고 북한 상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미국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회장은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탈북민 가정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북한 인권운동도 큰 타격을 받는 현실을 볼 때 미국이 더 많은 탈북민을 수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의 일반적인 난민 심사 절차가 한국보다 더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게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debriefing process is more complicated and it takes longer.
탈북민들은 불안정한 제3국을 빨리 벗어나 새 보금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1, 2년 정도 걸리는 미국보다는 한 달 안에 신속히 갈 수 있는 한국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제 국제사회가 탈북민에게 정착지를 선택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탈북 난민의 정착을 돕는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BOA에 탈북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언어 등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며 미국에서 꿈을 펼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많은 한국인 가정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호했던 것처럼 북한의 부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탈북 자녀들이 통일후 북한 재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장작사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VOA가 세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만수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만수대와 북한 노동자들의 제재 위반 실태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돌아온 함지학 기자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세네갈은 만수대 창작사가 초대형 동상을 제작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세네갈은 만수대가 2010년 48m에 달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을 제작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상징처럼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BOA 취재 결과 만수대는 현재 폐업 상태였지만 북한은 새로운 이름의 사업체를 개설해 기존과 같은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만수대의 새 회사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총 3개의 세네갈 회사로부터 건설 일을 수주받아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만수대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오른 제재 기관인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 역시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노동자들도 31명이나 확인이 됐는데 노동자들이 세네갈에 있는 것 자체도 위반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총 3번에 걸쳐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맨 처음 기존 노동자의 숫자를 더 늘리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다음 결의를 통해 기존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결의에선 모든 노동자가 올해 말까지 귀국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만 귀국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BOA 취재 결과 31명 중 8명의 입국 시점이 올해 7월이었습니다. 이들의 여권 발급일도 올해 4월이었는데요. 이들 8명이 새 노동자란 의미입니다. 또 나머지 노동자들도 입국 시점이 2015년과 2016년이었는데 세네갈은 노동허가를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 새 노동허가증을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세네갈 정부에는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 현지 취재 마지막 날 직접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없다며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은 과거 북한과의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힌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내용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세네갈은 지난해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만수대와 북한 노동자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네갈은 당시 보고서에서 만수대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은 물론 단기 비자와 기존 비자의 갱신을 거부해왔고 따라서 만수대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BOA 취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만수대는 다른 회사로 둔갑했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입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네갈 정부가 밝힌 내용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네갈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보고서는 세네갈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었던 2016년에 제출됐는데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북한과의 협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나머지 두 번의 결의에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인들의 입국이 차단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역시도 거짓입니다.
만수대가 폐쇄된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수대가 폐쇄된 사실은 세네갈처럼 각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세네갈처럼 보고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대가 운영됐던 나미비아와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앙골라, 베닌,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등 상당수 아프리카 나라들이 만수대의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도 다시금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귀국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올해 말까지 불과 3개월 남았는데요. 북한이 수주한 공사들이 이때까지 끝이 날까요?
북한 만수대의 새 회사인 코르마니 건설 계약을 맺은 세네갈 내 회사는 모두 세 곳입니다. 현재로선 이들 회사들도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추진 중인 건축물들이 호텔과 주택단지, 공장 등인데 대부분 공사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한 회사는 올해 8월 직접 만수대 직원들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주택단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수대가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회사들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 기업 등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들이 미 금융망에 연결돼 있거나 미국의 지사 등을 유지할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로부터 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가 벌이는 사업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제재 위반 실태 등을 알아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세네갈에서 건설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선 데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제재 대상인 만수대가 새로운 이름으로 세네갈에서 계속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VOA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둔갑한 뒤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단지 등 건설에 나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 구급차 9대를 반입해 9개 군에 소재한 병원에 각각 한 대씩을 전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달 11일 북한 보건성에 구급차 9대를 부품과 함께 전달했으며 앞으로 9개 군에 소재한 병원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유니세프의 구급차 반입 요청을 승인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전달된 것입니다. 19만 1,600달러 상당의 구급차 9대는 중국산으로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신의주로 반입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성, 신생아, 아동지원 프로그램에 구급차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와 신생아 관련 응급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활용해 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서 꼭 산부인과 관련이 아니라도 비상 상황일 경우 구급차를 이용해 작은 마을에서 군과 도에 소재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출산의 13%가 병원과 보건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신생아와 어머니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영유아 사망률은 줄었지만 여전히 5살 미만 북한 어린이 5명 중 3명은 신생아 때 사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가 신생아와 어린이, 어머니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9 어린이 사망률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살 미만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명, 또 생후 28일 미만의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43명,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 75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된 부문은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입니다. 북한은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고급 자동차와 함께 고급 와인과 일본 사케, 보드카 등 주류를 집중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출된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 현황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는 모두 10개입니다. 이 가운데 2017년 제출된 중간 보고서를 제외한 9개 보고서는 모두 북한의 불법 사치품 수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9년 중간 보고서는 이달 초 공개됐는데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의 불법 수입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이 차량은 대당 가격이 5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S600과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북한에 불법 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고급 차량 불법 수입은 2012년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나온 2012년 보고서는 가장 많은 불법 자동차 수입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한국을 통해 들여온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세대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세대 등 북한이 총 6대의 벤츠 차량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뿐 아니라 렉서스 차량 한 대와 GMC사의 사파리 한 대도 들여왔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2015년 공개된 보고서는 2012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 메르세데스 벤츠 컨버전 2대가 2013년과 2014년 열병식에서는 제3국에서 개조된 메르세데스 풀만 리무진 2대가 목격됐다며 이는 모두 불법으로 수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벤츠 외에도 영국의 최고급 차량 롤스로이스도 불법 수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롤스로이스 팬덤 리무진이 불법 수입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만날 때 공개됐는데 롤스로이스 측은 이 차량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생산된 7세대 차량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롤스로이스 팬덤 외에도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방글라데시 세관이 2017년 압류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급 차량 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품목은 주류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밝힌 북한의 불법 주류 수입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북한은 러시아산 보드카 9만 병을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고 2018년 11월엔 벨라루스산 보드카 15,600병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돼 모두 압류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엔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칠레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급 와인을 집중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에 앞선 2008년엔 고급 일본 사케를 불법으로 들여왔습니다. 눈에 띄는 사치품은 2013년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반입한 품목입니다.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장 이후 다음 해인 2014년부터 관련 사치품을 들여왔는데 이탈리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중국 등으로부터 제설기와 케이블카, 스노우모빌 등을 수입했습니다. 단일 품목으로 가장 값비싼 사치품은 요트로 영국제 요트인 프린세스 95 MY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요트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제조된 모델로 전 세계에서 총 21대밖에 팔리지 않았다며 400만 달러에서 최대 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외에도 피아노와 담배, 컴퓨터 등의 품목도 불법으로 북한에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 같은 사치품들이 북한 내 소수 계층만을 위해 수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1% in North Korea that are pretty rich, and they would be wanting the luxury good. They would go to them, I suppose.
이는 결국 1%의 북한 최상류층에게만 돌아가는 만큼 의약품처럼 일반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다른 품목들이 유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각 나라가 사치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며 사치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lways been a major quarrel over the luxurious goods as to how to define them.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마식령 스키장과 관련해 리프트 기기를 사치품으로 규정한 반면 중국은 스키는 대중적인 레포츠인 만큼 리프트 등의 장비는 결의에 위반되는 사치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사치품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leakage and luxury goods that are probably being driven.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와인 등의 사치품이 쉽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UN 개발 계획 UNDP가 대북 사업 제재 문제를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말 대북 사업이 중단된 이래 신규 대북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 주재했던 국제기구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원조국들이 개발 지원을 꺼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UNDP가 지원 재개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 개발계획 UNDP 대변인은 24일 VOA에 UNDP는 북한 내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언급할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UNDP 측은 협의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닌 기구 내부의 자체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 평양사무소장으로 5년 동안 북한에 상주했던 코웨이드의 카타리나 젤베거 대표는 25일 VOA에 UNDP는 수년 동안 대북 사업을 위한 기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습니다. UN 개발 계획은 인도주의 지원이 아닌 개발을 돕는 만큼 UNDP의 주요 원조국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사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꺼려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원조국들이 수년 동안 이런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젤베거 대표가 평양사무소장을 지냈던 스위스 정부기관인 스위스개발협력처 SDC도 지난 2011년 말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단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위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젤베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젤베거 대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개 단기적 지원인데 북한 주민들은 현재 단기적, 장기적 지원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복구 사업,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양 주재 UNDP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주 씨는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UNDP가 북한의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And of course, under the sanctions regime, the United Nations is not ready to strengthen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y are not willing.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UNDP의 개발 협력 사업들은 수혜국 정부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 대북 제재 체제 하에서는 유엔이 북한 정부와 관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원조국들은 소비재만 북한에 들여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UNDP 집행이사회가 대북 지원 사업을 면밀히 점검했을 것이라며 올해 대북 신규 사업 승인이 없었던 것은 집행이사국들의 의사를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UN 개발계획은 2011에서 2015년 북한 국가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2016년에 한 차례 연장했을 뿐 2017년부터 3년째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너무 낮은 담배 가격이 금연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WHO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가 한 갑에 229원, 공식 환율로 2달러 16센트라고 밝혔지만 이를 장마당 환율로 환산하면 2.6센트로 한국의 인기 담배값과 160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전체 금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담배 규제와 금연 정책의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HO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와 지난해 발표한 담배 규제 관련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남성 흡연 인구는 2002년에 59.9%, 2006년에 54.8%, 2017년에 46.1%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실행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이 없고 강도 높은 흡연 금지 구역의 설정과 이행 문제, 담배 가격이 너무 낮아 구입과 사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북한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담배는 한 갑에 69원, 가장 비싼 담배는 304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담배는 229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29원에 판매되는 인기 담배는 북한 정부의 공식 환율로 환산하면 미화로 2달러 16센트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의 실질적인 환율이 1달러에 8천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담배는 한 갑에 미화로 2.6%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담배인 말보로 제품이 워싱턴 DC에서 한 갑에 9달러, 전국적으로 평균 7달러 49센트 정도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담배 가격은 훨씬 저렴한 겁니다. 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담배로 알려진 에세가 한 갑에 대략 5천원, 미화 4달러 20센트 정도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해도 16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고 담배값에 끔찍한 암 경고 그림까지 넣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때문에 북한 정부의 금연 정책은 10점 만점 기준에 5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담배값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가 거의 없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금연 캠페인이나 광고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살림집을 방문해 어린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환히 웃는 모습을 그대로 보도할 정도로 금연 의식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담배 수입은 7,236만 달러로 전년에 기록한 3,9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WHO는 지난해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담배 규제법을 준수하고 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금연 지원 서비스는 세계적인 우수 사례라면서 금연 상담 전화와 관련 약물 치료 제공, 다양한 금연 캠페인 등 여러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노력을 통해 1998년에 66.3%에 달하던 성인 남성의 흡연 비율이 2017년엔 38.1%로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0년 전보다 4배나 많은 세계 50억 인구가 담배값의 경고 그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담배 유해성을 습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금연 정책 이행이 불충분하다며 WHO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금연 정책 평가는 절차상의 이유, 자료 결여, 책임자들과 소통이 어려운 이유 등 때문에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없어 자료 분석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유해 문제로 뜨거운 신종 담배에 관해서는 북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HO는 지난 19일 트위터에 인도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발표를 환영한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네팔, 스리랑카, 동티모르, 몰디브에 이어서 WHO가 동남아 지역으로 분류하는 11개 나라 가운데 여섯 번째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WHO는 세계 흡연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자담배와 연기 없는 담배 판매를 금지한 국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종 담배 사용자가 북한에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공란으로 남겼습니다. 피어인은 WHO에 자세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23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WHO는 액체를 가열해 만든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이 건강에 해로운 니코틴과 다른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판매 금지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2,45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목표액의 16.7%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25일 공개한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UN은 9월 25일까지 2,004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원래 목표였던 1억 2,034만 달러의 16.7% 수준입니다. 적십자와 국제구호단체의 모금액 450만 달러를 더해도 3분기까지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2,454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1,744만 달러로 전체 UN 모금액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 지원은 155만 달러로 6.3%, 식수 위생 지원은 141만 달러로 5.8%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가장 많은 783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국 450만 달러, 스웨덴과 러시아가 각각 4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지원금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등 총 10개 나라가 대북 지원 기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UN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450만 달러만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UN은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금으로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UN은 대북 지원 사업에 1억 1,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24.4%에 해당하는 2,719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26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들 간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립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의 토론회였습니다. 현직 부통령으로서 경험과 인지도에서 앞서 있었던 닉슨 후보는 예상과는 달리 새내기 정치인이었던 케네디 후보와의 토론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초췌해 보이던 닉슨과는 달리 케네디는 건강하고 잘생긴 얼굴에 젊음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똑부러진 토론 실력을 보인 케네디 후보는 수많은 유권자들을 매료시켰고 결국 케네디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미국의 선거운동 문화를 영원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텔레비전이 아닌 라디오로 청취했다면 1960년 9월 26일 열린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승자는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통령 후보들의 정치 토론회는 있었습니다. 사회자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이런 토론이 라디오로 중계되기 시작했고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1960년 9월 26일 TV로 생중계되는 토론회가 처음 열린 것입니다. 1983년 9월 26일 소련 핵무기 관제센터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미국이 소련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는 신호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핵폭탄을 싣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소련에 있던 모든 핵미사일 발사대에 경보가 걸렸습니다. 당시 소련 핵무기 관제센터에서 일하던 페트로프 중령은 1983년 9월 26일 당직 중이었습니다. 페트로프는 이 경보를 컴퓨터의 오작동이라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규정대로라면 상사에게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보고해야 했지만 컴퓨터의 실수인 것 같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